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오공단 박사와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반도 문제에 천착해온 오공단 박사가 바라보는 한반도 상황, 또 오늘의 그녀를 있게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오공단 박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박사님은 지난 30년간 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박사님은 이 한반도가 과연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종의 소수론자인 통일론자거든요. 그거를 네. 북한 연구를 시작한 처음부터 저는 주장해왔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정치, 안보 이런 걸 따지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왜냐하면 도덕 그러면 마치 꼭 무슨 남을 심판하는 게 성과 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컨대 같은 그 민족이 바로 그 저기 DMZ 하나 건너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만 인류대학 다니고 나만 좋은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무슨 인생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인간적인 존엄성의 문제에서 도덕적인 의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북한 같은 나라가 없죠. 그런 나라에서 같은 김치와 같은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같은 피를 가진 DNA를 가진 동족이 저렇게 저런 지경에 있는데 통일을 참전 밀어붙인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경제적 효용같이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도덕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통일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통일이 다는 안 되더라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는 죽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해요. 오래 살라고.
예, 꼭 보셔야죠. 예. 지금 한반도 통일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
예,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는 중국이고요. 외부 이유는 중국이 계속 보태주고 중국이 모든 물자도 대주고 전략적으로 뒤에 서 있고 또 무슨 저기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면 손도 안 들어주고 중국 때문에 버티는 거니까 중국이 예컨대 이제는 우리는 위대한 국가가 되겠다. 우리는 깡패 국가를 동생으로 둘 수 없다. 너희들도 등수병 같이 경제 개방을 하고 스스로 생존을 하도록 애써라. 이런 걸 딱 칼을 내들면은 중국이 아마 단동이나 두만강의 그 여러 가지 저기 트레이딩 교류를 끊으면은 아무 물자가 안 들어가면 전 내부에서 쿠데타가 나겠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김정은이죠. 뭐 당연히 말하자면은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왕족 체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모든 총과 칼과 모든 권력과 돈을 저기 가지고 있으면서 2,300명이라는 그런 주민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나라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중국도 변화하기 힘들고 김정은도 변화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통일이 어렵지만은 결국 중국도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고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같이 칼과 총으로만 통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착했어요. 쌀과 밥과 행복과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에 총을 쏘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통일은 저는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통일로 가기까지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집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첫째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에요. IT 산업.
네.
그러니까 셀룰러폰이나 모바일 전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단동 두만강 그리고 한국에서조차도 중국까지 연락이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보에 노출돼 있어요. 정보는 결국 힘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이렇게 갇혀 지내는 북한의 아이들조차도 21세기의 이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21세기의 바람이 들어가요. 모든 국가가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심지어 밥을 못 먹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셀룰러 전화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나하고 이런 저기 아프리카를 방문하니까 하는 말이 이래요. 밥을 굶더라도 셀룰러 전화번호는 가지겠다. 왜냐? 셀룰러 전화번호를 가지면 파워를 가지게 돼요.
네.
인터넷에 노출되죠.
네.
그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이민 간 친척들이 보내는 돈도 뱅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와요. 와이어
그렇죠.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이런 변화가 느린 것 같지만은 북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IT, 그다음에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한번 그 아이들에게 구심점을 잡아주면은 굉장히 열렬하게 자기는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거고 세 번째는 한국의 이미지,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한류, 한국 제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쪽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물건이 중국 사람들 물건보다 10배가 좋다라는 인식이 지금 북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래 동네에서 만드는 물건을 입고 가지고 다니는 게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즉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라는 암묵적인 하나의 효과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요인이고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해 한국 방문하셔서 그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첫째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불쌍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네.
소위 어른들이나 교수들이나 지성인들이 한국 젊은이들과 앉아갖고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일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갔고 21세기 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치느냐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해줬거든요.
네.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한 강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충격적인 신선감을 느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통일은 뭐 이거는 뭐 정치지도자들 다 썩어서 안 되고 해봤자 우리는 세금만 많이 내고 이런 식의 인식만 있다가 통일이 도덕적인 의무고 충분히 이미 한국은 통일될 준비가 모든 것이 다 돼 있다 그랬어요. 돈이 들 필요가 없다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강의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까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딱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강의가 끝나니까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한국 갈 때마다 꼭 요청을 해요. 이번에는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학생이 강당에 꽉 차면은 저는 강의료를 안 받아요. 학생이 반쯤 차면 저는 두 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있으면 정말 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요. 그게 한국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 그래요. 선생님 우리는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노노노노노. 너는 벌써 컴퓨터 기술 있지. 넌 수학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통일이 되면 모든 너와 똑같은 애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네가 멘토 노릇을 해주면 되고 그걸로서 통일은 다 된다 그랬어요. 왜냐 통일은 심리적인 병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껴안아야 될 남동생, 여동생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통일은 다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옷이나 물자 이런 건 어떻게 해서 한국처럼 낭비하는 사회가 어딨어요. 남은 것만 줘도 북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제가.
네. 박사님, 그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첫째로 한 가지는 다 인정해야 돼요. 통일을 해야 되면 세금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을 조금 더 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돈 가지고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자기의 숭고한 정신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남을 위해서 희생할 거를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 그거는 솔직한 말씀이죠.
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정신으로 북한 사람 껴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북한 사람을 무시하고 제 말하자면 이류나 삼류의 동족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든 심리적인 왜곡을 다 없애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정말로 저기 큰 마음을 가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모든 낭비를 다 통틀어서 과연 이거를 잘 융합을 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큰 돈을 쓰지 않고 북한을 병합시켜서 북한을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제2의 한국의 저기 통일국가로 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모든 분야의 준비가 저는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오늘의 오공단 박사님을 있게 한 그러니까 신조랄까?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러나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니까 학자가 될 것 같은데 책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그런데 죽고 나면은 남는 거는 학자가 남는 거는 좋은 책과 좋은 제자들과 그 사람이 만든 하나의 도덕적인 모델이 후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랬어요. 은가락지가 남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라 이거예요. 대통령이나 길거리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나 블랙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잘생긴 불난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크면서 그게 생활 신조가 돼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대통령도 동등하게 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은 도덕적인 인간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뭐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낌없이 많이 줘요. 책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받아요. 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정직 그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라.
수많은 지성인들의 집합처인 워싱턴에서 오공단 박사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지성 때문이었던 듯도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